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뷰 씨의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오토 원뷰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원뷰 씨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상태와 관련한 북한 측 설명을 믿지 않는다며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프레드 원뷰 씨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 자신을 위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토 원뷰 씨가 입원해 있는 신시내티 대학 병원 측은 원뷰 씨가 안정적인 상태지만 뇌신경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 주장대로 식중독 관련 보톨리누스 중독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버지니아 대학 학생인 오토 원비어 씨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 선전물을 훼손한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원비어 씨를 재판에 넘겨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의 아버지는 언론에 아들이 재판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앞서 15일 인도적 견제에서 원비어 씨를 돌려보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쿠바 정책을 다시 강경책으로 되돌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조처가 쿠바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이를 일부 되돌리겠다는 뜻을 밝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미 남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새로운 대쿠바 정책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앞서 지난 13일 전임 정부에서 완화된 대쿠바 제재를 다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상원 예산청문회에 나와서 제재 완화가 쿠바 체제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엔 미 기업들이 쿠바군과 관련이 있는 쿠바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정부에 인터넷 접속 허용과 정치범 석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유럽에서 테러 공격을 가하는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의 연령이 젊어지고 여성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은 15일 발표한 유럽연합 테러 상황 유형 보고서에서 이슬람 성전 관련 테러 혐의로 지난해 718명이 유럽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95명이 체포됐던 지난 2014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특히 718명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25살 이하였고 4명 가운데 1명은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의 전장에서 돌아온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이 유럽연합에 대한 테러 위협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유럽경찰은 특히 이들이 유럽 내 여러 국가에서 발생했던 무인기를 이용한 폭탄 공격을 모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유럽 국가들이 국경 통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테러 공격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가 임명한 특별검사가 자신의 사법방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인터넷 사회 관계망인 트위터에 자신과 러시아의 관련 의혹을 만들어 놓고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이제 사법방해 혐의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움직임을 미 정치 역사에서 매우 나쁜 사람들이 주도한 최악의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유력 언론인 워싱턴포스트 등 여러 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지난 14일 워싱턴 인근 공원에서 총상을 입은 스티브 스컬리스 미 하원 공화당 원내 총무의 상태가 여전히 위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스컬리스 의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컬리스 의원은 훌륭한 투사라며 회복되길 희망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16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발.
미 국무부는 미국 관리가 오토 원비어 씨의 후송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미북 대화 가능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 씨의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오늘 북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32도입니다. 해상도 구름 끼는 가운데 바다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5일 6.15 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제 조건의 문턱을 낮추며 대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인데요. 첫 소식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미북 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정부대로 남북관계 복원과 대화의 재개를 모색하고 국민들 속에서 교류와 협력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 결단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6.15 공동선언과 14 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증표라며 이를 실천할 경우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대화를 하겠다는 기존 전제 조건의 수위를 낮추며 대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대화의 필요성은 있지만 북핵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그 조건을 다소 낮춘 거죠. 기존의 입장, 국제사회나 대북제재들을 유지하면서 북한에게 대화 제스처를 내미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다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형식이라고 그러면 대화의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한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6.15 선언에 담긴 남북 화해 협력의 정신은 현재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함께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 나감으로써 17년 전 남북 정상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 협력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북한도 6.15 공동선언 기념일을 맞아 14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한국 정부를 향해 군사적 긴장 상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핵무력을 자위적 수단이라며 미국의 침략적인 행동을 차단하는 조치부터 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 자주냐 외세 추종이냐 중대한 갈림길에서 올바른 결심을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북한의 성명이 자주와 외세 배격에 초점을 맞춰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자는 한국 정부와의 입장차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천혜성 한국통일부 차관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차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토머스 셰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통일부가 전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천 차관과 셰넌 차관은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최우선 과제이고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고한 미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의 귀환이 미북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미 당국자의 방북은 미국민 석방에 초점을 맞춘 별개의 사안이라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의 귀환 과정에 미 정부 당국자가 깊숙이 관여한 데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14일 BOA에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원비어 씨 후송을 위해 방북한 것은 향후 미북 대화 가능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과 관련된 사건을 완전히 별개의 사안으로 다룬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리는 조셉 윤 특별대표가 원비어 씨 석방 노력을 기울여온 국무부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해 그를 데리고 나왔다고 확인하면서 이 방안이 원비어 씨의 석방을 이뤄낼 수 있는 잠재적 수단이었다는 걸 고려할 때 책임감 있는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국인 석방을 위한 미북 간 비밀 접촉과 미 고위 관리의 방북이 두 나라 간 직접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한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열려있지만 어떤 대화든 재개되기 위해선 사전 조건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관리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위협을 고조시키는 현 행보로는 안보와 경제개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 길은 오직 비핵화와 대량 살상무기 폐기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이 혼수상태에 빠진 원비어 씨의 건강상태를 1년 넘게 미국에 알리지 않았느냐는 BOA의 질문에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이 원비어 씨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은 지난해 3월 2일이었고 이후 어떤 영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현재 나머지 3명의 억류 미국인들 문제에 관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 시민이 북한에서 체포와 장기 구금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절대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로 돌아오면서 미북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열려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토 원비어 씨에 대한 북한의 석방 결정이 훨씬 더 빨리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So while I'm relieved to hear that North Korea released Otto Warmbier, I think it's still very shocking to find out that he was in a coma for a whole year.
원비어 씨 석방 소식은 다행이지만 그가 혼수 상태라는 점과 북한이 지난 1년간 이 사실을 미국에 감추려 했다는 데 크게 놀랐다는 겁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원비어 씨의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원비어 씨의 귀환이 미국과 북한 관계를 개선시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으로 확인될 경우 워싱턴과 평양의 관계는 악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와 다른 조치들을 통한 압박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의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주문하는 현 시점이 상황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테리 전 보좌관은 이번 사안이 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 가능성마저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도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ut it's reported that they refused to accept a high US envoy to come and get these people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고위급 특사를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의도가 더욱 불분명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 이상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매닝 연구원은 해석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혼수 상태인 원비어 씨를 1년 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은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약 그가 사망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북한이 정치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도 원비어 씨의 귀환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re is going to be a lot of anger here over his condition. I read the medical article about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비어 씨의 상태는 미국 내 분노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 내 의료 전문가들은 원비어 씨의 혼수 상태 원인에 대한 북한의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원비어 씨가 석방됐다고 해도 여전히 3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닉시 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열려고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trying to open up a back channel to President Trump. We saw that with one American leaving North Korea on Tuesday and another arriving just within hours of each other.
미국 당국자가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시점에 또 다른 미국인인 데니스 로드먼이 방문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의도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원비어 씨의 석방을 우호의 제스처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는 다시금 북한 정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상대하는 북한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게 하는 등 북한 입장에선 오히려 잃을 게 많다고 해석했습니다.
But something like this will grab the emotions of the rest of the world, and especially Americans. So I just believe that they have.
이미 북한은 많은 자국민을 죽였지만 이번 사례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전 세계인들의 감정을 자극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이 원비어 씨의 석방과 관련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북한의 석방 결정은 만일의 경우 원비어 씨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라면서 이는 작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 씨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잔인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건장한 22살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된 뒤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다음 날,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15일 오하이오주 와이오밍에 소재한 아들의 모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지난해 2월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던 당시 입었던 똑같은 윗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오토 원비어 씨는 평양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토 원비어 씨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 직후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아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이같이 기자회견을 열 수 있는 것이 기쁘다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And I'm able to talk to you on Otto's behalf, and I'm able to wear the jacket that he wore when he gave his confession.
아버지는 지금 심정이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Relief that Otto is now home. In the arms of those who love him, and anger that he was so brutally treated for so long. We went for 15 months without.
아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돌아온 것은 안심이 되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잔인한 대우를 받은 데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프레드 원비어 씨는 15개월간 아들에 대한 아무런 말을 듣지 못했고 그동안 내내 아들이 혼수 상태였다는 사실을 지난주에야 들었다며 가족 전체가 북한 정권으로부터 잔인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ven if you believe their explanation of botulism and a sleeping pill causing the coma, and we don't, there is no excuse for any civilized nation to have.
프레드 씨는 아들이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됐고 수면제를 먹은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지만 만약 믿는다고 해도 문명 국가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환자의 상태를 비밀로 하고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나의 아들을 이렇게 대우한 데 대해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고 북한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우한 데에 대해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북한 당국은 현재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가족도 자신의 가족이 겪은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레드 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들이 도착한 날 밤 전화를 걸어와 가족들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고 아들을 잘 돌봐주라고 당부했다며 아들의 석방을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오토 원비어 씨를 치료하고 있는 신시내티 대학병원의 켈리 마틴 씨가 원비어 씨의 상태를 공개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today at the University of Cincinnati Medical Center, Otto is in stable condition but has suffered.
마틴 씨는 오토 원비어 씨가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에서 통과된 북한 핵미사일 관련 결의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보리 틀을 벗어난 독자 제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독자 제재는 유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이어 유엔 결의 이행 과정 중에 법규에 따라 중국 기업과 개인에게 반드시 유엔 결의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면서 미국 측이 중국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적발했다면 기존의 법 집행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해 중간단계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간단계 미사일은 KN-17과 KN-15로 이미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해 중간단계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론 KN-17의 경우 사거리 5,000km에 80톤 포스의 신형 액체 추진 엔진을 이용해 역대 최대 사거리를 내는 기종이라고 밝혔습니다. KN-17은 대함 탄도미사일 ASBM으로 분류됩니다. 국정원은 이 ASBM의 처음 세 차례 발사는 모두 실패했지만 지난달 14일 발사는 사거리 780km에 고도 2,100km까지 성공했다고 밝혔다고 자유한국당 소속 이완영 정보위 간사가 전했습니다. 또 시험 발사에 성공한 사거리 1,100km의 KN-15의 경우에도 고체 추진 ICBM 개발에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거리 5,000km 정도 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KN-17인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사거리 1,100km 되는 준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성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아마 ICBM 개발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4월 15일 태양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 6종 가운데 KN-15와 KN-17, 개량형 스커드, 개량형 KN-01 등 4종을 순차적으로 발사했으며 이제 남은 ICBM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이완영 간사는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외 공개 활동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감소한 51회 수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2013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공개 활동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이는 이미 권력 장악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참수 작전에 대한 정보를 캐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활동을 하더라도 새벽에 지방을 방문할 땐 전용차 대신 간부차를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 내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원유와 정제유가 유입되지만 그 양이 적은 데다 특수군에 우선 공급돼 일반 공급가가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에서 기름은 1kg당 미화 약 5달러였지만 최고 18달러 수준까지 상승했고 현재는 14달러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아울러 북한이 한국 신정부 출범 초부터 대북 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제재와 대화의 양립 불가, 외세 의존 결별 주장, 대북 공조 균열 시도, 6.15 선언 이행, 개성공단 폐쇄 철회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중국에서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송환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6.15 남측 공동행사 제의도 북한이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내 억류된 한국인은 모두 6명이며 한국계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10명에 이른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한국인 6명 중 3명은 선교 활동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목사이며 나머지 3명은 탈북했다가 붙잡힌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한국계 미국인은 목사 1명 등 3명이고 한국계 캐나다인도 억류 중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의 명단을 중국 정부에 넘기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4일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의 명단을 중국 정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made it clear to them and we have provided them list of entities that we believe they need to take action against. We have asked that they take the action.
중국 정부가 행동을 취해야 할 기업들의 명단을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이에 대해 조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중국 당국과 대북 제재에 대해 논의할 때 북한에 자금을 유입시키는 중국 정부의 행동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행동을 취하길 원치 않거나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내비친 것입니다. 앞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2일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중국 기업과 개인 10여 곳의 대북 거래를 중단시키도록 요청했다며 수개월 안에 이들 중 일부에 대해 독자 제재를 할 것임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요청은 해당 거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은 다음 주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자신이 참석하는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담에서 대북 제재 이행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조치도 있었지만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es, North Korea is among our top issues items that I speak to Foreign Minister Lavrov frequently about. I also had very extensive discussions directly with President.
틸러슨 장관은 특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대북 제재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자주 논의하고 있고 자신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일부 지원을 중단하면서 그 빈자리를 러시아가 채우고 있는 것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하고 북한의 도발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에서 수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북한에서 감시와 자의적 체포, 구금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14일 북한 내 인권 실태에 대해 자세히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2017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했던 이 단체는 이날 추가한 북한 부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전혀 없으며 강제 국내 이주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식량과 주택, 의료 등에 대한 접근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나은 수도 평양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평양이 보다 호화로운 모습을 갖춰가면서 지방과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개인의 성분이 거주지역뿐 아니라 고용과 교육기회,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 심지어는 상점에 대한 접근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정치범 수용소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고문과 강제노동, 기아 등 잔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언론 매체는 정부가 통제하고 있고 모든 출판물은 극도의 감시와 검열의 대상이며 국제 인터넷에 대한 접근도 정부와 교육기관의 극히 일부에게만 허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종교와 집회의 자유, 학문의 자유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외국인 억류도 비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기적으로 외국인들을 억류해서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가혹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으며 외국인 억류자들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고위공직과 공공부문에 진출한 비율이 적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의 광범위하고 중대하며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 밝힌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상황을 UN 안보리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1월 공개한 2017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100점 만점 가운데 3점을 받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고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남북한 이산가족의 조건 없는 상봉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한국에 집단망명한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들을 송환하지 않으면 인도적 사업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토마스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오는 8월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자는 한국 국회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15년 10월 이산가족 상봉을 마지막으로 상봉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연락이 닿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적어도 소식이라도 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이 고령이라는 점과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정치적 고려는 모두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남북 양측이 이산가족 문제를 다시 논의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며 한국이 대북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남북이 가족 상봉을 논의할 좋은 기회가 열렸다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한국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 원내대표는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집단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식당 종업원들을 송환하기 전에는 인도주의 협력 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 이뤄진 것은 지난 1985년 9월이었습니다. 한국의 35가족과 북한의 30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방문해 분단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헤어졌던 가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15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2000년 8월 15일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지난 2015년 10월까지 모두 20차례 성사됐습니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 잇단 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산가족 문제 보고서에서 1953년 이후 한국에서 총 12만 9,600여 명이 북한 내 가족과 만나기 위해 상봉 행사 참여 희망자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2,300여 명이 친인척과 적어도 한 번 만났지만 상봉 희망자 중 절반 이상은 가족과 연락에 닿지도 못한 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이산가족 피해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상당수가 길게는 60년 넘게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령에 접어들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북한 인권백서 2017을 발간했습니다. 백서 발간에 참여한 한동호 박사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한 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2017 북한 인권백서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북한 당국의 탈북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려지곤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백서를 통해서 이제 4년간 추적 조사를 했었고요.
네.
이제 국내에 들어온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은 면접을 통해서 이 조사를 해본 결과 김정은 체제에서 특히 그 탈북 통제가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충분히 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특히 이제 2015년 중반 이후에 통제가 좀 많이 강화되고 있다는 그 증거들이 모이고 있고요.
예.
압록강 근처로 해가지고 뭐 국경 철조망이라든가 또 고압 전선 같은 것들이 설치되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2015년 이후부터 탈북 통제가 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시기적인 그런 계기나 배경들도 혹시 조사가 됐습니까?
네, 아마 구체적인 저희 정황은 잘 모르겠지만
예.
여러 증언들에 따르면은
네.
대략 2015년 중반 이후에
네.
이 국경 통제가 더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네. 예가 있는데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200세대 정도
예.
한 200세대 정도를 강제 이주시켰다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아,
잠시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
국경도 한 2015년 중반 이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주민들에 대한 생명권 보장 문제도 해마다 지적돼 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특징들이 두드러졌습니까?
예, 특히 그 김정은 체제 들어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어떤 처형 문제가 굉장히 좀 강화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공개 처형도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약 관련한 범죄들에 대해서 이 사형 법정형이 추가되었다라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2013년 그 형법 개정을 중심으로 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북한 법이 변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국제사회의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네.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예외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보통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
북한의 경우는 오히려 이 사형 요건을 이 사형 법정형을 추가함으로써 이런 국제적인 흐름과 좀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잠깐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뭐 공개 채용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형사범을 처리하는 절차나 과정에서도 뭐 통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좀 보기 힘든 일들이 자주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백서에는 어떤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됐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내에서 일반 주민들의 인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예.
그런 형사범들,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형사범들에 대한 그 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는 이 죄인에게 대해서는 인권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형사 절차에서 각종 구타라든가 가혹행위 같은 어떤 고문들, 그리고 비인도적인 처우, 그 다음에 이제 구금시설 자체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영양 상태라든가 기본적인 그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자유권과 사회권을 막론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해외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정치범 수용소 이 부분이거든요. 역시 이번 올해 인권 백서에서도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많이 있겠죠.
네,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이탈 주민들의 증언과 이 위성 사진 판독을 통해서
네.
다양한 증언들을 수집하고 교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상 이런 어떤 정치범 수용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면서 저희가 조금 증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이라든가 그 등문에 의해서 이 정보들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성 사진을 보면은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 내에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과거의 자료들 그리고 증언들을 토대로 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실태들을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를 경험한 탈북자들이 줄었다 이 부분을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가 조금 국제적인 어떤 그 감시나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완화됐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죠?
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네네.
북한 체제가 정치범 수용소를 기본적으로 변화시켰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2012년도를 지음해서 그 회령 수용소 22호 관리소가 폐쇄되었다라는 그 우리가 사실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위성 사진이라든가 증언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도달한 결론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북한 체제가 정치범 수용소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네.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비판했을 때는
네.
인권 상황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는 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기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관심 갖고 있는 북한 인권 부분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해외 노동자들을 많이 파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증언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출간한 그 백서에서 2013년부터 한 2016년까지에 파견된 그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예.
지역을 보면은 뭐 카타르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리비아, 러시아, 중국 등이 있습니다.
예.
네, 이 해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그 당국에서 신분증을 압수를 하고요. 파견됐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가 확보가 되지 않고 또 기본적인 그 뭐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그 근로권에 대해서도 박탈당하는 수준이고요. 여전히 이제 강제 노동과 유사한 수준에서 그 업무량을 봤을 때 노동량을 봤을 때 강제 노동과 유사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박사님께서 이번 인권 백서는 그 탈북자들의 여러 증언들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권 백서를 만들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 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의 백서 같은 경우는 1996년부터 국영문으로 이제 동시 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던 시점이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때였기 때문에 그때를
예.
기점으로 저희가 이제 20년 이상을 발간을 하고 있고요.
예.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백서의 어떤 그 자료들을 신중하게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증언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한 해에도 몇천 명씩 한국에 이제 도착하기 때문에
네.
이들의 어떤 증언을 기초로 다양한 증언을 수집하고 있고요.
네.
동시에 이제 위성 사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감지를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 북한의 원전이라든가 국제사회의 어떤 문서라든가 좀 객관적인 자료를 보완함으로써 이 백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백서 같은 경우는 2016년 한 해 동안 조사한 조사 자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196명 정도의 이탈 주민들은 면접 심층 면접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인권백서 2017 발간에 참여한 한국통일연구원 한동호 박사와 함께 백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에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한국에서 시범 공연을 펼칠 북한주도 국제태권도연맹 ITF 시범단이 통일부에 방한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승인하면 이들은 오는 23일 김포공항으로 입국합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 WTF는 국제태권도연맹 ITF 시범단으로부터 14일 오후 늦게 한국 방문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통일부에 남한 방문 승인 신청서를 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김일출 사무처장의 설명입니다.
저희 세계태권도연맹이 지난 5월 10일 ITF 태권도 시범단을 2017년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초청을 했고 같은 달 19일 ITF로부터 수락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늦게 사진과 여권사본 제출이 완료되었고 오늘 오후 3시 통일부에 남한 방문 승인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해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전라북도 무주의 태권도원에서 역대 가장 많은 183개국 97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열립니다. 이번에 방한할 ITF 시범단은 모두 3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국적자는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 겸 ITF 명예총재를 비롯해 이용선 ITF 총재, 황호영 수석부총재, 그리고 박영칠 단장과 송남호 감독 등 32명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들의 방한을 승인하면 이들은 오는 23일 김포공항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4차례 시범 공연을 선보인 뒤 다음 달 1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예정입니다. 태권도는 뿌리는 하나지만 국제무대에서는 한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두 갈래 길을 걸어왔습니다. WTF 세계태권도연맹은 한국이, 그리고 ITF 국제태권도연맹은 북한의 주도로 발전해온 태권도 종목의 국제경기단체입니다. WTF와 ITF는 지난 2014년 8월 유스올림픽이 열린 중국 난징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호 인정과 존중,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을 약속한 합의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린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식에서 ITF 시범단이 WTF가 주관하는 대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시범 공연을 펼쳤습니다. ITF 태권도 시범단은 오는 24일 오후 4시 세계선수권대회 개회식과 30일 폐회식 무대에 올라 WTF 태권도 시범단과 합동 공연에 나섭니다. ITF 시범단은 이와 함께 오는 26일에는 전라북도 전주 전북도청에서, 28일에는 서울 국기원에서도 시범 공연을 펼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and no job.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제겐 희망이 있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32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구름 낀 날씨 예상됩니다. 평양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포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32도, 신의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31도, 중강 아침엔 13도, 낮엔 31도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31도입니다. 황해도 구름 낀 날씨 예상됩니다. 해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6도, 용현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아침에는 17도, 낮 최고 31도, 사리원 아침 최저 19도, 낮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구름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5도. 풍산 아침에는 9도, 낮에는 21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0도. 운기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18도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6월 16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중 전략경제 대화가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미국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21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팡펑 후이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참모장 등 대표단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 남부 플로리다 휴양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양측이 여는 첫 고위급 회담입니다. 국무부는 두 정상이 지난 정상회담에서 주요 외교안보 사안에 관한 양측의 이견을 좁히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모두 이번 주에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 측과 미중 전략경제 대화에서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미중 전략경제 대화는 지난 2009년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뒤 장소를 번갈아가며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된 미국인 대학생의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오토 원비어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상태와 관련해 북한의 설명을 믿지 않는다며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프레드 원비어 씨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 자신을 위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원비어 씨가 입원해 있는 신시내티 대학병원의 대변인은 원비어 씨가 안정적인 상태지만 뇌신경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진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 주장대로 식중독 관련 보톨리너스 중독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버지니아 대학생인 워터 원비어 씨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 선전물을 훼손한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원비어 씨를 재판에 넘겨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 아버지는 언론에 아들이 재판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설명했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15일 인도적 견지에서 원비어 씨를 돌려보냈다고 짤막하게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쿠바 정책을 다시 강경책으로 되돌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 때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조처가 쿠바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이를 일부 되돌리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남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새로운 대쿠바 정책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 13일 전임 정부에서 완화된 대쿠바 제재를 다시 강화할 계획이라는 뜻을 내비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미 기업이 쿠바군과 관련이 있는 쿠바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정부에 인터넷 접속 허용과 정치범 석방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에서 테러 공격을 가하는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의 연령이 젊어지고 여성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은 15일 발표한 유럽연합 테러 상황 유형 보고서에서 이슬람 성전 관련 테러 혐의로 지난해 718명이 유럽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95명이 체포됐던 지난 2014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특히 718명 가운데 3분의 1이 25살 미치였고 4명 가운데 1명은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전장에서 돌아온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이 유럽연합에 대한 위협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4일 워싱턴 인근 공원에서 총상을 입은 스티브 스컬리스 미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의 상태가 여전히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스컬리스 의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투사라면서 회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스컬리스 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라가 회복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그러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 스컬리스 의원의 상태를 살폈었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